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8번째, 68번째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식, 특히나 결혼식 이후에 그 리셉션, 피로연에 가면은 우리 보통 베스트맨이라고 하는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혹은 신부의 가장 그 가까운 친구가 자기 친구, 신랑이나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축배하자고 그러기 전에 친구로서 신랑인 내 친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죠? 친구로서 이 신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데이트를 지켜보면서 내가 친구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그런 것들을 그 리셉션에서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고, 대개 결혼식에 가서 보면 열의 아홉 번의 결혼식에 보면은 대개 신부 친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신부 친구가 신랑에게 제 친구 너무 좋은 사람인데 잘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우리 리셉션의 마지막을 맺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해보신 분들 계세요? 나 베스트맨 해본 적 있다. 없으세요?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평소에 좀 인간관계 앞으로 잘해서 아마 베스트맨을 할 만한 우리 이제 나이에 있는 사람은 충훈 형제 정도? 그렇죠? 나머지 이제 다 베스트맨 하기에는 나이들이 점점 더 먹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법정에서 무엇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되게 긴장되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증언을 해야 된다 하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무죄라고 증언을 해줘야 되는 그 모든 경우에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혼식의 증인이 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떨리고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법정,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긴장과 두려움으로 대비되는 곳이죠. 그러나 이런 경험들도 죽음의 현장을 지켜봐야 하는 증인의 경험에 비교하자면 그리 큰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현장 옆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건 정말로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닭집 아저씨가 닭 잡는 걸 보면서 나는 그 이후로 닭을 먹은 적이 없다는 등, 뭐 어릴 때 그런 어떤 작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 아주 큰 깊은 상처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물며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책이나 영화가 아닌 그 자리에서 바라본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지켜야 했던,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어가는 장면을 눈뜨고 바라보아야 했던 그 눈길, 그 시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35절이 이것은 그러죠.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격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목격자는 그 앞에 십자가 곁, 19장 26절에 보니까는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여자들과 더불어서 십자가 곁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되었던 바로 그 제자, 오늘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 요한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요한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청소년에 불과한 어린 제자, 바로 그 제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이 많은 뭐 베드로라든가 뭐 아니 다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다가 순교당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교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요한은 마지막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끝까지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관련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한 예수가 죽은 지로부터 한 5-60년 지난 후의 얘기죠. 예수님이 죽은 후로부터 5-6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5-6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육신으로,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에 듣고 있는 예수의 죽음은 실제로 예수는 그 영으로서, 스프릿이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죽음에 관련해서 뭐 예수의 부활 혹은 죽음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아주 큰 충격으로 인해서 아주 큰 그 십자가 지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큰 고통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실신했다는 겁니다. 기절했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동굴 속 무덤에,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동굴에 갖다 놓으니까 그 무덤 속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활이라고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일에,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요한복음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일에, 예수의 죽음에 내가 목격자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하는 어린 제자, 그 당시 예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어린 제자 요한이 무엇을 증언할까요? 31절부터 읽었지만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보면은 30절에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는 3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유월절 안식일, 그냥 보통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21장을 보면 유대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 처형을 당한 시체가 안식일 전에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보는 그 광경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은, 그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처형을 당한 시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끌어내려야 되는 게 그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게 율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 안식일은 심지어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안식일, 아주 큰 축제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32절로 가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죽은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더니만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라. 32절에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매달려 있던 그 두 강도에, 사실은 강도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불순분자들, 반역자들,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거죠. 예. 다리를 꺾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지금 이 강도 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십자가에서 내릴 텐데,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기절을 한 건지 혼수 상태에 빠진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몇몇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혹은 며칠을, 뭐 한 사나흘 정도를 숨이 붙어있는 채로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그런 기록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죽이면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그러면 확실히 죽이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병사들이 가서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잖아요. 이 다리를 꺾은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마지막 확실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는 게 고통스러운,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박혀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리는 꺾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의 힘으로 올라가면서 숨을 쉬고 내쉬고 숨을 쉬고 내쉬고, 다리의 힘으로 사람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숨이 붙어서 숨을 내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으면, 다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으면 그러면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두 강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확실히 죽이는 겁니다. 다리를 꺾으면 곧 질식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중간에 매달려 있던 예수께로 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병사들이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자, 이제 요한은 군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병사들 뿐만 아니라 요한,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도 모두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참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 하나가 그래도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창을 들어서 그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죽었다고 하지만은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면 될 텐데, 다리는 꺾지 않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그린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뮤지엄 같은 데 가서 수많은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은 열의 아홉의 그림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꽂는 장면이 사실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의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그것은 창끝이 오른쪽을 찌른 것이 아니라 왼쪽을 찔러서 심장에까지 심장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거기서 피와 또 물과 같은 액체가 한꺼번에 흘러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왜 그런 그 행동이, 병사들의 행동이 좀 달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패스오버, 유월절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있더라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아, 예수님이 죽던 그 당시가 유월절이었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이제 양의 피를 이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잡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잡는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결국 결점이 없는 살아있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흠 없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주 결점이 없는데 거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리가 꺾인 양은 희생 제물로, 유월절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그 제단 앞으로 가지고 올 때 죽어 있는 양도 흠이 있는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기 전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채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한 영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3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36절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사도 요한은 어찌 보면 하나의 끔찍한 장면, 왜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찔러서 그래서 흘러나오는 피가 아니라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을까?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의 배에서, 그의 몸에서, 그의 하트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그리고 그 물에, 흘리신 그 물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약간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스가랴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죠. 37절에 보니까는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37절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영이죠. 영, spirit,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인 것은 온 인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찔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슬피 울 것이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일에 우리는 동참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정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스가랴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샘 하나가 터져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던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후에라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원한 샘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견디고 어린 나이로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하나 예전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수십 년이 지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이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증인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전 생애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사셨던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자신이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산다, 새 생명을 얻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구원 역사의 증인인데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는 우리를 이끌어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바로 십자가 밑으로 불러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증인이 되겠느냐, 너희도 그것을 증언하겠느냐라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 육에 관련된 것, 그런 어떤 걱정과 근심과 어떤 그 고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아까, 저 누구야, 우리 오승영제가 그 책 주문한 그 책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 주문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불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누가 주문하셨습니까? 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01에서 보는 불교 책이 있어서 도대체 이건 누가 주문했냐 그랬더니만은 오승 형제가 자기가 읽으려고 주문했대. 자기가 좀 불교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혹시 회심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다 있죠. 네.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것이 우리를 좌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라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많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쁘지만 그러나 그 기쁨 이후에 곧바로 따라오는 작은 슬픔들이 큰 기쁨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종의 한판승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작은 슬픔이 큰 기쁨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로병사, 희노애락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불러서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한이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게 하고 그분이 어떻게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Christ Center Church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성경에 설교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Christ Centered Preaching. Christ Centered Preaching. 어떤 경우에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법륜 스님의 강론하고 별로 이렇게 틀리지 않은, 다르지 않은 그런 때 있잖아요. 예, 뭐 도덕 설교나 혹은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의 설교 혹은 좋은 강연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비판에서 나온 게 Christ Centered Preaching입니다. 뭐 Christ Centered Preaching, Christ Centered Church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인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의 선포자가 되시고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바로 요한이 증언한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로, 그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어떤 그 유명한 레이 크랩. 예. 레이 크랩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레이 크랩은 나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크게 다른 것 원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교회에서 그것만 얻으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자면 우리가 증언해야 하고 우리가 증인된 삶에 있어서 그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보다 보니까 자주 일주일에 두 번씩 보고 소그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잘 이해하면 좋겠다. 우리가 갈등 없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친해지지 않는단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여러분 모두와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까? 못하죠. 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준형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까? 예. 네. 아마 분명히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이 남자인지 알았는데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예, 이 여자인지 알았는데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계속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런데 다른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완벽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라이스트 센터 철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증인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네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죄인임을 늘상 똑바로 바라보고 직시하면서, 그래서 서로에게 구원받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교회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동일한 만큼은 그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Christ Centered Preaching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영적 원리가 되고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아래 또 다른 증인으로 부른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묶어주신, 다른 것으로 묶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슨 어떤 다른 배경이나 어떤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분의 은혜 주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것에 힘입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를 묶어준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확인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증언과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되어가지 않고 무엇인가 파운데이션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인가 희미한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 그렇지, 교회는 바로 이것을 일깨워주는 곳이지.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교회됨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